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로버트 뮬러 특검이 보내온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만들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하지만 마무리한 대답을 특검 측에 보내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특검 측 질문에 매우 쉽게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뮬러 특검은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은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 러시아가 개입했고 이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 진영과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의혹입니다. 뮬러 특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사법 방해 혐의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백악관 출입을 금지당한 미국 CNN 방송 짐 아코스타 기자의 백악관 출입권을 잠정적으로 회복하라고 15일 판결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소재 연방지법 티머시 켈리 판사는 백악관 조처로 아코스타 기자가 큰 고통을 받았다며 이같이 명령했습니다. 아코스타 기자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공격적인 질문을 해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는 또 질문을 막으려는 백악관 견습 직원을 뿌려치고 계속 질문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 사건을 이유로 백악관은 아코스타 기자의 백악관 출입 자격을 정지시켰고 CNN 방송은 이에 불복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CNN 측은 소송에서 백악관의 조처가 수정헌법 1조와 5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된 첨단 전술무기 시험을 지도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은 16일 김 위원장이 국방과학원 시험장을 찾아 새로 개발한 첨단 전술무기 시험을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연구 개발되어 온 첨단 전술무기가 국가의 영토를 철벽으로 보위하고 인민군대 전투력을 비상히 강화하는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동기관지 노동신문도 이날 김 위원장이 전술무기 시험을 지도했다면서 수행 간부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북한 매체들은 이날 시험한 첨단 전술무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 사법당국이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 씨를 비밀리에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몇몇 언론은 관련 당국이 어산지 씨 기소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버지니아주 연방검찰이 다른 건으로 지역 법원에 낸 체포영장 청구서에서 드러났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 건을 비밀에 붙여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산지 씨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됐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한편 미국 버지니아 지역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 이름이 잘못 올라갔을 뿐이라면서 관련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어산지 씨가 설립한 위키리크스는 폭로 전문 사이트입니다. 어산지 씨는 지난 2012년 성폭행 혐의로 체포될 위기에 처하자 영국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피신했습니다. 한국의 해양조사선이 독도 주변 해역에서 조사를 벌이자 일본 정부가 항의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16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한국 측이 사전 동의 없이 해양에 과학적 조사를 실시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한국 측에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스가 장관은 한국해양조사선이 전날 오전 9시경 독도 해역에 들어갔다가 정오 무렵에 빠져나간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해 자국 주재 한국 대사관과 한국 외교부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국립해양조사원은 15일 동해의 물리적 특성과 주기적 해양 환경 변화를 파악하는 해류 조사를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산불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면서 사망자가 66명으로 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파라다이스시 소방당국은 15일 산불 피해 지역에서 사망자 7명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도 사망자 3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주민 수백여 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P통신은 현지 당국자 말을 인용해 실종자 규모가 기존 200여 명에서 630여 명으로 늘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미국 록큰롤 음악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선수 베이브 루스, 지난 2016년 초 숨진 앤터니 스케일리아 전 연방대법관. 이들은 죽어서도 여전히 미국인들에게 회자되는 인물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을 포함해 총 7명에게 자유의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자유의 메달은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영예상으로 국가안보와 세계평화, 문화 분야 등의 공헌을 남긴 미국인에게 주어지는데요. 올해는 엘비스 프레슬리를 비롯해 미국 프로풋볼, 프로야구선수, 카지노 재벌 출신 자선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자가 선정됐습니다. 또한 현직 공화당 의원인 오린 해치 상원의원도 올해 수상자에 포함돼 화제가 됐는데요. 지난 1976년에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된 해치 의원은 올해 84살로 공화당 의원으로는 가장 오래 상원의원직을 수행한 사람이죠.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편 작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던 해치 의원은 이번 임기를 끝으로 은퇴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8도로 맑은 날씨 보이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말인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서쪽 지방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도에서 5도, 낮 최고기온은 1도에서 13도로 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밭바다는 1에서 2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밭바다는 0.5에서 1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영하 4도에서 8도, 신의주는 영하 3도에서 7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2도에서 11도, 함흥은 2도에서 11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0도에서 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자유의 메달 수상 영예라는 록큰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 첫 곡으로 들어볼까요? 자, 잘난 척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저 짖어대는 사냥꾀에 불과하다고 조소를 보내는 하운드독 들어보시죠. You ain't nothing but a hound dog. You cry all the time. You ain't nothing but a hound dog. Crying all the tim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석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폭로 전문 웹사이트인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언 어산제 씨가 미국에서 비밀리에 기소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크메르 루즈 정권 고위 지도자 두 명이 집단 학살 유죄를 인정받아서 종신형이 선고됐고요.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뉴스 진행자 등장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응과 평가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원의 첫 소식입니다. 위키리크스를 만들어서 운영한 줄리언 어산지 씨가 미국에서 기소됐다는 보도가 나오네요.
네, 미국 연방검찰이 폭로 전문 웹사이트인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 씨를 비밀리에 기소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호주 국적자인 어산지 씨는 지난 2007년에 만든 이 위키리크스를 통해서 각국 정부와 외교 공간, 기밀 문서 등을 공개해서 파문을 일으켜 왔는데요. 스웨덴에서 성폭행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난 2012년부터 현재 영국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 피신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어산지 씨 기소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군요.
네. 일부 언론들은 이 미국 사법당국이 현재 어산지 씨 기소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하고 있고요. 또 미국 사법당국은 영장 청구서에 이름이 잘못 온 거라면서 기소됐다는 이 관련 보도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위키리크스 측은 어산지 씨가 비밀리에 기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죠.
네. 15일 미국 검찰이 어산지 씨와 무관한 재판을 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 속에 어산지 씨를 비밀리에 기소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검찰이 이 버지니아 동부 알렉산드리아 지방법원이 담당한 재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부주의로 어산지 씨 기소 사실이 공개됐다는 주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비밀리에 어산지 씨를 기소하기를 원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연방사법당국이 어산지 씨가 체포될 때까지 관련 문건을 비공개로 해줄 걸 법원에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어산지 씨를 체포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는 건데요. 하지만 어산지 씨 이름이 들어간 이 문건이 이번 주에 들어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공개 상태로 전환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지적했습니다. 어산지 씨와 지지자들은 미국 정부가 어산지 씨를 비밀리에 기소했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네, 자 공개된 법원 문서에 대해 미국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 정부는 공식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또 어산지 씨 기소에 어떤 혐의가 적용됐는지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산지 씨는 지금 미국 정부의 수배 대상이죠?
네. 지난 2010년에 어산지 씨가 미국이 수행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관련 기밀 문서 수십만 건을 위키리크스를 통해서 폭로한 일로 1급 수배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또 러시아 당국이 해킹 등으로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한 사건에도 연루돼 있습니다.
네. 자,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사건에는 왜 또 어산지 씨가 연루된 겁니까?
네, 민주당 선거 캠프를 해킹한 러시아가 이를 폭로하는 수단으로 바로 이 위키리크스를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이 대선 당시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의 유착 의혹을 밝히는 특별검사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로버트 뮬러 특검은 러시아 연관 기관이 대선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측의 컴퓨터를 뒤졌고 이 관련 문서를 위키리크스에 넘겼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산지 씨가 기소되면 재판과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미국 정부는 어산지 씨를 결국은 법정에 세워 처벌할 수 있을 걸로 낙관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관건은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을지인데요. 에콰도르 정부는 지난해 5월에 레닌 모레노 대통령 취임 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지금의 사태에 대해 어산지 씨 입장은 어떤가요?
네, 어산지 씨 측의 변호인은 본인에게 고지되지 않은 기소 사실이 공개됐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기소될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는데요. 진실된 정보를 알렸다는 이유로 한 사람에게 연방 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은 극도로 위험한 선례를 남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크메르 루주 정권 고위 지도자 두 명에게 종신형이 선고됐군요.
네, 크메르 루주 고위 지도자 두 명이 집단 학살 유죄 판결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크메르 루주 전범특별재판소 ECCC가 16일 키우 삼판 전 캄보디아 국가주석 그리고 누온 체아 전 공산당 부서기장에 대해서 대규모 학살을 포함한 다수의 반인류 범죄 사실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는데요. 학살 사태 40여 년 만에 책임자 처벌이 이뤄진 겁니다.
네. 자, 40여 년 전에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이 집단 학살 사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네, 이 크메르 루주는 1975년부터 79년까지 캄보디아를 통치한 이 급진 좌익 무장 세력인데요. 이전 정권을 무너뜨리고 노동자 농민들의 유토피아, 그러니까 이상향을 건설하겠다면서 부유층과 지식인들을 무차별 살해했습니다. 인구 4분의 1에 해당하는 200만 명을 학살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당시 캄보디아 곳곳에 사체가 넘쳐난다는 뜻으로 킬링필드, 이 죽음의 들판 사태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종신형을 받은 이 두 사람이 그럼 이 킬링필드 사태의 최종 책임자들인가요?
최종 책임자들 가운데서 일부입니다. 이 크메르 루주 정권의 1인자였던 폴포트는 ECCC가 설립되기 전에 1998년에 심장마비로 사망했고요. ECCC에서 함께 재판을 받던 다른 사람도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자, 킬링필드 책임자들을 단죄한 ECCC, 이 어떤 기구입니까?
예, 이 크메르 루주 정권 기간에 벌어진 범죄를 다루기 위해서 2005년에 UN과 캄보디아 정부가 공동으로 설립한 재판소입니다. 자료 수집 절차 등을 거쳐서 2011년부터 크메르 루주 핵심 인사들에 대한 공판이 시작됐는데요. 이번에 종신형을 받은 이 두 사람은 앞서서 지난 2016년에도 다른 반인륜 죄목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자, 이번 판결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유엔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책임을 나치에 물은 뉘른베르크 재판과 비교할 만하다고 데비 쉐퍼 유엔 사무총장 지원 특별 전문가가 말했는데요. 오랜 시간이 소요됐지만 재판 과정에 들어간 이 비용과 노력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그럼 당사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판결에 대한 반응은 즉각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줄곧 혐의 내용을 부인해 왔습니다. 우리는 오직 나쁜 사람들만 죽였다고 누온 체아 전 공산당 부서기장이 공판 과정에서 주장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주 중국에서 세계 최초의 AI 앵커, 인공지능 뉴스 진행자가 등장했는데요. 이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고요?
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중국의 검색 엔진 기업인 소고우가 공동으로 개발한 AI 앵커, 인공지능 뉴스 진행자가 지난주 선을 보였는데요. 이 인공지능 뉴스 진행자는 실제 사람인 뉴스 진행자의 목소리와 표정, 몸짓 등을 합성해서 화면상에 구현해낸 인공지능입니다. 이 신화통신과 소고우는 영어를 쓰는 AI 앵커, 그리고 중국어를 하는 AI 앵커 이 둘을 선보였는데요. 지금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인들 이 새로운 인공지능 뉴스 진행자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상당수 중국인들이 좋다는 의견보다는 불편하다, 싫다는 의견을 더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네.
네, 중국판 트위터라고 할 수 있는 웨이보에는 그냥 영혼 없이 뉴스를 읽는 기계 장치라는 식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매일 가짜 뉴스를 접하는 꼴이 될 거라면서 황당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 만약에 우리한테 인공지능 지도자가 생기면 어떨까 하는 농담 섞인 비판도 나왔습니다.
네. 자,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아갈 거란 우려의 목소리는 없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 출현이 생산비 절감이라는 차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결국 이로 인해서 인공지능에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요. 실제로 신화통신은 이 AI 앵커가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뉴스를 보도할 수 있기 때문에 뉴스 제작 비용은 줄이고 능률은 올라갈 거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중국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인공지능 강국을 건설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죠.
네. 중국 국무원이 지난해 차세대 AI 발전 계획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는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강국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1,50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쏟아부어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빅데이터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가 내놓고 있는 2030 AI 강국 건설 목표, 이 전문가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번에 선보인 이 AI 앵커 기술이 여러 가지 인공지능 기술 중에 하나로 비교적 단순한 기술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음성을 인식하고 문자와 의미를 분석하는 분야에서 단기적인 진전을 거뒀지만 인공지능 강국 건설이라는 이 장기적 목표를 이루기까지는 많은 도전이 남아있다는 지적인데요. 중국의 전문가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중국이 빠르게 인공지능 분야에서 발전하고 있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 이 첨단 산업 분야에서 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중국 국영 기업인 푸젠 진화 반도체를 지식재산권 도용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었죠. 이 전문가들은 중국이 AI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외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도용해서는 안 되고 또 더 다국적 기업들에 대해서 더 많이 개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핵심 기술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두드러진 격차 그리고 지식재산권 위반 등으로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기까지는 아직은 요원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플로리다주 선거 당국이 연방 상원의원 선거 재검표를 수작업으로 진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백악관과 CNN 방송이 기자 출입 정지 문제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연방법원이 CNN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일부 담배 판매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규정을 공개했는데 이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지금 동남부 플로리다주에 미국인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데요. 중간선거 개표가 아직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중간선거가 실시된 지 열흘이 됐지만 이 플로리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 주지사 선거 승자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계 재검표가 진행됐었는데 15일이 마감이었습니다.
네, 자 기계 재검표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먼저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현 플로리다 주지사인 릭 스콧 공화당 후보가 현역 상원의원인 빌 넬슨 민주당 후보를 0.15%포인트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약 12,600표 더 많이 얻은 건데요. 따라서 플로리다주 총무장관이 수작업 재검표를 지시했습니다. 이 플로리다주에서는 후보 간의 격차가 0.25%포인트 미만일 때는 자동적으로 손으로 재검표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네, 자 수작업이라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직접 재검표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럼 이 수백만에 달하는 표를 일일이 다시 확인한다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지지 후보가 확실하지 않은 표만 다시 보게 되는데요. 두 사람 이상 복수로 지시한 것으로 보일 경우 또 아무도 지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AP통신 집계에 따르면 최소한 5만 4천 표가 수작업 재검표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고 유권자가 어느 후보를 지지하려고 했는지 확실히 보일 때는 유효표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플로리다주의 각 카운티는 일요일인 오는 18일 정오까지 수작업 재검표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네. 자, 주지사 선거는 어떻습니까?
주지사 선거는 수작업까지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기계의 재검표 결과 공화당의 론 드센티스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0.41%포인트, 약 33,700표 차이로 민주당의 앤드류 길럼 후보를 앞선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자 두 후보 간의 격차가 0.25%포인트보다 크니까 수작업 재검표 대상이 아니라는 건데
네.
이 길럼 후보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모든 표가 집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길럼 후보는 지난 6일 중간선거가 끝난 직후 드센티스 후보에게 뒤지는 것으로 보이자 패배를 시인했었는데요. 그 뒤 다시 이를 번복했습니다.
네, 자, 이 밖에도 플로리다주에서 이번 선거를 둘러싸고 여러 소송이 제기됐다고요?
네, 우편투표와 잠정투표에서 유권자들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나와 문제가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판사가 이틀 더 시간을 줬습니다. 이 해당 유권자들은 17일까지 나와서 이 본인의 표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잠정 투표라고 하면은 이름이나 주소지가 유권자 명부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일단 투표하게 하고 나중에 다시 확인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네. 자, 그런데 보면요. 선거 때마다 플로리다주가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플로리다주가 지지 성향이 뚜렷하지 않은 경합주 스윙 스테이트여서 그렇습니다. 특히 플로리다주는 인구가 많고요. 또 개표 결과가 늦게 확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더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늦게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뭐 이번에 보시다시피 경합주다 보니까 워낙 후보들 간의 접전이 벌어져서 그렇기도 하고요. 또 투표 기계라든가 이 주요 카운티의 선거 시스템이 낙후한 탓도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앞서 뉴저지주에서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앤디 김 후보의 승리가 확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캘리포니아주 영김 후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15일 민주당의 길 시스네로스 후보에게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50.2% 대 49.8%로 현재 시스네로스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요. 아직 승자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현재 두 후보 간의 격차 1000표도 되지 않습니다.
네. 자, 영김 의원이 당선되면 한인 여성 최초로 연방 의원이 탄생하는 거여서 한인 사회가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맞습니다. 이 영김 후보는 에드로이스 연방 하원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데요. 이번에 은퇴하는 로이스 의원의 자리를 물려받기 위해 출마했습니다. 선거 다음 날까지만 해도 이 영김 후보의 승리가 확정적인 것으로 보였는데요. 과연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미국 뉴스 전문 방송인 CNN과 백악관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1차전에서는 CNN 방송이 승리한 걸로 보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워싱턴 DC 소재 연방 법원은 짐 아코스타 CNN 기자의 출입 자격을 즉각 다시 회복시키라고 백악관에 명령했습니다. 티머스 켈리 담당 판사는 이번 일로 아코스타 기자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백악관이 왜 아코스타 기자의 출입 자격을 정지시켰는지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소송까지 가게 됐는지 먼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이 중간선거 다음 날인 지난 7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결과에 관련해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코스타 기자가 언쟁을 벌였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if you did it well, your ratings would be much better.
If I may ask one other question, Mr. President, I had one other question if I may ask on the Russia investigation. Are you concerned that
네, 아코스타 기자가 중남미 이민자 문제와 러시아 내통 의혹 등에 관해 공격적인 질문을 계속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만하라고 하면서 다른 기자에게 질문을 넘기려고 했는데요. 아코스타 기자가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백악관 인턴, 그러니까 이 견습 직원이 마이크를 뺏으려고 하는데도 이를 가로막으면서 질문을 이어갔는데요.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아코스타 기자에게 무례하고 끔찍한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뭐 사실 아코스타 기자와 트럼프 대통령이 부딪힌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네.
이 백악관은 이번에 아코스타 기자의 출입 자격을 정지시키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 백악관 측은 아코스타 기자가 원활한 기자회견 진행을 방해했고 또 마이크를 뺏으려는 여성 견습 직원에게 손을 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언론 쪽에서는 아코스타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는 보도를 했기 때문에 출입 정지를 당했다고 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결국 CNN 방송이 법원까지 문제를 가져갔는데 어떤 근거에서 소송이 된 걸까요?
네, CNN 방송은 백악관의 조처가 수정헌법 1조와 5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수정헌법 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이고요. 5조는 이 법률이 정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가 아니면 개인의 생명이나 자유, 재산을 박탈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판사가 코스타 기자의 출입 자격을 회복시키라고 명령한 건 CNN 측 주장에 동의한다는 얘기인가요?
뭐 일단 수정헌법 5조에 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아코스타 기자의 출입증을 뺐으면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백악관 측은 어느 기자든 출입 자격을 정지시킬 광범위한 권한이 있고 또 CNN이 다른 기자를 내보내면 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자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 부분은 어떻습니까?
담당 판사가 이번에 이 표현의 자유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번 명령은 최종 판결이 아니고 임시명령인데요.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일단 이 아코스타 기자의 출입증을 되살려달라는 이 CNN 측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최종 판결은 나중에 나온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결국 CNN이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는 뜻을 판사가 내비치긴 했는데요. 동시에 백악관이 정당한 절차를 정해놓고 이를 따른다면 기자 출입 정지 조처가 정당화될 수도 있다고 판사가 말했습니다.
네, 자 이번 법원 명령에 대해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CNN 측 변호인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에 매우 좋은 날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판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코스타 기자는 지지해준 다른 언론인들에게 감사를 표했고요. 즉각 일터로 복귀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현재 백악관에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백악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샌더스 대변인은 법원 판결에 따라 아코스타 기자의 출입증을 임시로 다시 살린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또 앞으로 공정하고 질서 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기 위한 규정 그리고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규정을 만들 것이고 결국에는 소송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완전한 언론의 자유를 원하지만 또 백악관 내에서는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른 언론 매체는 이번 일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대부분 언론이 CNN 편을 들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가 좋은 폭스 뉴스 방송을 포함해서 여러 매체와 또 백악관 기자협회가 이번 백악관의 조처에 항의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FDA, 미국 식품의약국이 최근 일부 담배 판매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규정을 공개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언론을 통해서 이미 몇몇 내용이 알려지긴 했는데 공식적으로 이번에 발표가 나왔습니다. 핵심은 몇몇 향이 들어간 전자담배 판매 규제를 강화하고 멘톨향 담배 그리고 향이 첨가된 엽골연 그러니까 이 시가의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는 겁니다.
네, 자, 새 규정이 적용되는 물품 가운데 역시나 이 전자담배가 눈에 띄는데요. 전자담배 판매 규제를 어떻게 강화한다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새 규정은 멘톨과 바카향을 제외하고 향이 첨가된 모든 전자담배를 이 구매자 나이를 확인하는 담배 전문점이나 상점에서만 팔도록 했습니다. 또 해당 물품을 미성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곳에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 인터넷에서 규제 대상이 된 전자담배를 팔려면 반드시 나이를 확인하도록 규정했는데요. 현재 미국 연방법은 18살 이하 미성년자에게는 일반 담배뿐만이 아니라 전자담배도 일절 팔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자, 나이 규제가 이렇게 엄연히 있어도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전자담배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FDA는 2018년에 들어서 지난 30일 안에 전자담배를 피운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미국 안에서 360만 명이 넘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전에와 비교하면 150만 명 이상이 늘어난 수치인데요. 많은 보건 전문가는 특히 이 향이 들어간 전자담배가 미성년자 사이에서 전자담배 사용이 확산하게 한 주범이라고 지적합니다.
네, 저 원래는 FDA가 향이 들어간 전자담배 판매를 완전하게 금지할 거라는 말도 있었는데 실제로 공개된 내용은 애초 예상과는 좀 다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미국 내 보건 전문가들은 이번 조처가 충분하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 전문가들은 또 그나마 멘톨 담배와 향이 들어간 시가 판매를 전면 금지한 것은 칭찬할 만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조처는 담배 규제와 관련해서 최근 미국 연방정부가 취한 정책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멘톨 담배와 향이 들어간 시가가 판매 금지 대상이 된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이 역시 사람들의 흡연을 조장하기 때문이란 이유에서입니다. 이 멘톨 담배는 미국 전체 담배 판매량 가운데 35%를 차지하는데요. 특히 흑인들이 이 멘톨 담배와 향이 들어간 시가를 많이 피운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새 규정이 제대로 시행될 수가 있을지 이 관련 업계 쪽 반발이 만만치가 않을 텐데요.
맞습니다. 이 전자담배보다는 멘톨 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한 조치에 대해서 반발이 큰데요. 멘톨 담배가 이 담배 회사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조처를 막으려는 소송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해당 규정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는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Fifth Harmony의 노래입니다. 남자한테 상처받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라고 노래하는 That's My Girl 들어보시죠. That's My Girl.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이 중미에서 출발한 캐러밴이 지금 미국 멕시코 국경을 향하고 있습니다. 캐러밴은 원래 사막에서 무리를 지어 이동하던 상인들 또는 순례자들의 무리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요즘에는 온두라스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에서 범죄와 가난을 피해 길을 나선 사람들을 캐러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의 시간은 캐러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상 최대 캐러밴의 시작.
지난 10월 12일 범죄가 만연한 온드라스의 산 페드로 술라에서 약 160명이 버스 정류장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폭력과 가난을 피해 온드라스를 떠나 약 한 달간 여정으로 미국으로 가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전까지 형성된 캐러밴 행렬은 보통 수백 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온드라스의 한 전직 정치인이 새 캐러밴 계획을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올리자 캐러밴에 참여하려는 사람이 빠르게 늘었습니다. 10월 13일 온드라스에서 캐러밴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이미 1,000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온드라스에서 출발한 캐러밴이 과테말라를 지나 멕시코 국경에 다다랐을 땐 이 숫자가 수천 명이 넘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캐러밴 규모를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약 7천 명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유엔 아동기금은 이 가운데 약 2,300명이 아이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0월 온두라스에서 출발한 캐러밴 외에 나중에 만들어진 다른 캐러밴 행렬들도 현재 미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 고향을 등지는 사람들.
캐러밴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부분 미국이나 멕시코에서 새 인생이나 더 좋은 기회를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범죄를 피해 그리고 망명을 신청하기 위해 길을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Supporters of the interim government accuse Manuel Zelaya of violating the constitution and say his removal was
인구가 900만 명인 온드라스는 범죄 조직과 마약 전쟁, 만성적인 부패, 그리고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온두라스와 인접한 엘살바도르는 세계에서 살인율이 가장 높은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나라와 인접한 과테말라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캐러밴에 참여한 한 온두라스 여성은 VOA에 고향에 아이를 두고 왔다면서 미국에 가서 일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이유는 안전 때문입니다. 혼자서 이동하면 인신매매나 성폭행, 그리고 범죄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많은 캐러밴 여정.
캐러밴 행렬에 참여한 사람들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탈수나 화상 등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습니다. 캐러밴은 보통 거리나 임시 구호소에서 잠을 잡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이나 위생설비가 없는 경우가 많고 먹을거리가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통과하는 지역 주민이나 정부 그리고 민간단체들은 캐러밴 행렬에 잠자리와 먹을거리 그리고 약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캐러밴은 멕시코의 뜨거운 날씨 아래 하루 약 32km를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드라스에서 출발한 캐러밴은 지금까지 약 2,000km를 이동했습니다. 한편 캐러밴 가운데 차를 탄 사람들은 이미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 북부 티후아나시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아직 티후아나에서 약 1,600km 떨어진 지역에 있습니다.
미국 국경에 도착한 캐러밴의 운명.
캐러밴에 참여해 미국 국경에 도착할 사람들은 대부분 미국에 망명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미국 연방정부는 자격이 되는 사람의 망명 신청을 심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본국에 돌아가면 자신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또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사람이라도 자격이 되는 사람은 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가난을 피하거나 경제적으로 더 좋은 기회를 얻으려고 신청하는 망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캐러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자세.
현재 미국으로 오고 있는 캐러밴 행렬은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러밴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모두 차단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입니다.
Large, well-organized caravans of migrants are marching toward our southern border. Some people call it an invasion. It's like an invasion.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향하는 캐러밴을 침략자들에 비유하면서 이들이 미국 국경을 넘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러밴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촉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캐러밴을 막지 않는 중미 나라들을 비난하며 이 나라들에 대한 원조를 끊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I will seal off the border before they come into this country and I'll bring out our military, not our reserves.
트럼프 대통령은 또 캐러밴의 월경을 막기 위해 육군을 남부 국경에 보낸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경에 보내질 병력 규모는 최대 15,000명으로 이들은 국경 경비대 업무를 지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캐러밴 문제를 지난 11월 6일에 치러진 중간선거 의제로 삼기도 했습니다.
Democrat Party and it's openly inviting millions of illegal aliens to break our laws.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지원 유세에서 캐러밴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국경을 활짝 열어 범죄자들과 범죄 조직원들을 받아들이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캐러밴을 기다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호구령.
이런 가운데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는 사람들의 망명 신청을 크게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은 트럼프 대통령 포고령이 지난 11월 9일에 발표됐습니다. 이 포고령에 따르면 멕시코 쪽에서 미국 망명을 신청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남부 국경에 위치한 26개 장소에 가서 망명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수많은 사람이 일단 미국 국경을 넘은 뒤에 망명을 신청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새 규정 아래서는 국경을 넘다 잡힌 사람들의 망명 신청이 거부되고 이들은 추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몇몇 민권단체가 트럼프 대통령 포고령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습니다. 과연 법원이 이 요청을 받아들일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포고령이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주목됩니다.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매튜 휘터커 미 연방 법무부 장관 대행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월 7일 자리에서 물러난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매튜 휘터커 법무장관 비서실장을 임명했습니다. 휘터커 비서실장은 연방 상원이 다음 장관을 정식으로 인준할 때까지 장관직을 대행합니다. 올해 만 49세인 휘터커 대행은 미국 중서부 아이오와주 출신입니다. 그는 아이오와 대학 법률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변호사로 일했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에 의해 아이오와주 남부구역 연방검사로 임명돼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일했습니다. 휘터커 대행은 지난 2002년 아이오와주 재무장관에 출마했지만 고배를 마셨습니다. 또 2014년에는 아이오와주 연방상원의원 공화당 경선에도 나섰지만 역시 실패했습니다. 자신을 재정적 보수주의자로 설명하는 휘터커 대행은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릭 페리 텍사스 주지사 진영에서 선거운동을 책임졌고 같은 해 워싱턴 DC에 있는 한 보수적 민간단체 운영 책임자가 됐습니다. 그는 지난 2017년 10월 당시 세션스 법무장관 비서실장으로 영입됐습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휘터커 대행의 임명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가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검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휘터커 대행은 2017년 CNN 방송 법률 논평가로 있을 당시 의견란에 게재한 글에서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 개인 문제를 조사하는 건 선을 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은 휘터커 대행이 특검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메릴랜드주는 휘터커 대행 임명이 위법이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에 따라 휘터커 비서실장이 아니라 상원 인준을 받은 관리가 대행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방 법무부는 지난 11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휘터커 대행을 임명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캐러밴 그리고 뉴스 속 인물로는 최근 경질된 제프 세션스 미국 연방 법무부 장관 대행으로 임명된 매튜 휘터커 법무장관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가끔 어떤 판단을 내릴 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근거도 없지만 이 판단이 맞다 혹은 틀리다 하는 감이 올 때가 있죠. 이렇게 본능에서 나오는 느낌, 직감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Gut feeling. Gut feeling. Gut feeling. Gut feeling. Gut는 신체 부위 배를 뜻하고 feeling은 느낌인데요. 배에서 느끼는 감각, 즉 본능적인 느낌, 직감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You should follow your gut feeling and not worry too much.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네 직감을 따라가. When taking exams, I always follow my gut feeling. 시험 볼 때 항상 내 직감을 따라가. I had a gut feeling my friend was lying to me. 친구가 나에게 거짓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왔어. She had a gut feeling that something wasn't right. 그 사람은 뭔가가 잘못됐다라는 직감이 왔어.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You should follow your gut feeling and not worry too much.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네 직감을 따라가. When taking exams, I always follow my gut feeling. 시험 볼 때 항상 내 직감을 따라가. I had a gut feeling my friend was lying to me. 친구가 나에게 거짓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왔어. She had a gut feeling that something wasn't right. 그 사람은 뭔가가 잘못됐다라는 직감이 왔어. 오늘은 gut feeling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Th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전해드리며 전이만 인사드리죠.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t's 9 o'clock on a Saturday. A regular crowd shuffles in. There's an old man sitting next to me, making love to his tonic and gin. He says, son, can you play me a memory? I'm not really sure how it goes. When I wore a younger man's clothes,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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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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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Sing us a song, you're the piano man. Sing us a song tonight. John at the bar is a friend of mine. He gets me my drinks for free. And he's quick with a joke or to light up your smoke. But there's some place that he'd rather be. He says, Bill, I believe this is killing me. As a smile ran away from his face. Well, I'm sure that I could be a movie star. If I could get out of this place. O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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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 di, da. La, la, di, di, da, da, da. Now Paul is a real estate novelist who never had time for a wife. And
and he's talking with David, who's still in the Navy and probably will be for life. Saturday, and the manager gives me a smile, 'cause he knows that it's me they've been coming to see, to forget about life for a while. And the piano,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손전화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접속 방법은 www.voakorea.com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VOA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